일곱. 옆 사람과 한 번 더 격려하십시다. 세 번 남았습니다. 네, 세 번 남았어요. 세 번 후에 여러분 수협에 빠져도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10주 동안 고생하신, 그렇다고 10주 다 참석하신 분은 안 빠질 걸로 제가 또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일곱 번째 누가복음인데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뭐 10주 만에 끝낼 분량도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 시간씩 복음서 하나씩 끝낸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수박 가닥기식으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서가 무슨 말 도전을 주는지 그거 하나만은 꼭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어요. 다 이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꼭 그것만큼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복음서의 세 번째인 누가복음과 예수. 예, 누가복음과 예수를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누가복음은 사실 단일 성경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서신입니다. 장수로는 24장, 마태복음이 28장이 장수로는 작지만 분량으로서는 제일 길어요. 누가가 누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신약의 3분의 1에 해당되고, 바울이 13개 편지를 썼는데 그것보다 더 분량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누가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누가 복음을 이렇게 볼 때에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누가 복음을 쓰면서 그 마음에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행전, 읽으실 때 사도행전을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이에요. 예, 투 볼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전혀 어찌 보면 장르를 굳이 대입을 하자면 복음서는 누가 복음은 복음서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장르가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는 전편 후편으로 완전히 거의 뭐 쌍둥이처럼 두 개를 딱 접었을 때 굉장히 평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치하고 조화되는 문학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하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1절부터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거기 보시면 먼저 쓴 글 나오죠? 이 먼저 쓴 글이 다름 아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언제까지요? 승천하신 날까지를 복음서에 내가 썼습니다. 데오빌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심부터 승천까지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복음서에 담았고 사도행전은 이제 거기서부터 승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성령을 통해 교회가 하는 사역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헨리 캐드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누가복음 신학의 거장,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1929년에 바로 누가 하이픈 행전, Luke Acts, 이렇게 누가 행전이라는 그 텀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개의 통일성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복음서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생각하는데요. 요새는 그냥 누가 행전을 묶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성경을 한꺼번에 보는데요. 누가 행전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각각 서문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죠. 거기 보면 누가의 의도가 분명해요. 이 두 권을 하나로 보고 읽으십시오. 이렇게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이 그 화면을 보시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래시계를 마치 이렇게 엎어놓은 듯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나심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고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으로 향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반 예루살렘으로 해서 딱 접으면 거의 뭐 흡사하게 구조가 들어맞죠.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에서부터 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이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사도행전의 구조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향하는 땅끝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복음이 퍼져나가는, 확장되어가는 그런 구조. 누가복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있다가 조금 후에 보겠지만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엄청난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들지만 정작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이 지점에서는 마치 병목현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들이 다 도망치고 오직 예수님만 홀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는데 사도행전 막판에 가면은 교회가 확장돼가지고 로마 끝까지, 땅 끝까지 가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누가가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의 특징으로 이제 넘어 들어갑시다. 문학적 특징을 먼저 보면은 자료가 일단은 구전 자료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전, 기록.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열두 제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2차 목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서문에 보면은 자기 앞에 분명히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그중 마가복음이 우리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분명 누가 앞에는 마가복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거의 절반 이상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참 재밌는 특징은 거기 뭐라고 여러분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8장 26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략됐다. 이 말은 누가가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아요. 그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5절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 8장 26절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뭐가 나오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마가는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누가는 오병이어와 베드로의 고백을 연결시키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이 마가복음 6장에서 8장 이 내용을 쏙 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학적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학적 특징이 돼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앞서 서문에서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아마 후원자일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칭호를 보면은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보면은 굉장히 고위 직에 있었을 것이고 또 혹자는 데오 필로스 해가지고 데오는 하나님이시고 필로는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냥 총칭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한 인물로 총칭해서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그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의 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 말한 마가복음의 엄청난 양의 생략.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누가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용들. 그래서 누가의 특별 자료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얼마나 유명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공부 시작할 때 그림도 보셨잖아요. 예, 탕자의 비유. 그다음에 너무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삭개오 이야기. 예, 삭개오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누가는 그렇게 했을까라는 목적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B번에 보시면 저자, 문체, 시기, 목적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복음서를 하면서 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저자라고 했을 때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또 그렇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바울의 동역자면서 특별히 초대교회 전승 초대교회 전승들을 보면은 누가가 이 글을 썼다라고 외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있고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그런 얘기는 너무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누가가 의사였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의사 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주장을 하죠. 누가복음에 특별히 의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럴싸한데 여러분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 선입견이야. 의사 누가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학자들이 요거는 의학용어야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냈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들은 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섹션이 네 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우리에는 내가 포함이 돼 있죠. 그 나가 누가입니다.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는 사도행전의 그 역동적인 교회의 사역의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의 증인은 아니었었다 하더라도 그는 베드로와 바울과 기둥 같은 이 사도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더욱이 후반부의 역사인 이 교회 역사를 처음부터 목격한 생생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글이 권위를 얻습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를 역사가, 신학자, 그 다음에 문학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를 역사가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당시 1세기에 직면한 이 로마와의 관계 속의 실제 역사에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신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신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로 지금의 역사를 해석하는 신학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학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문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구사해요. 문학적 구조도 그렇고 굉장히 예, 그의 글이 탁월합니다. 뭐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를 하긴 한데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헬라어를 구사하고 보고 줄줄줄 자기 언어처럼 하시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누가의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래서 그는 그 언어 자체뿐만이 아니고 글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문학적 구조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를 문학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체 그 얘기 말씀드렸고요. 시기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펴봅시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하도 그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0, Act 29막 해가지고 29장을 우리가 쓴다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진짜 사도행전 29장이 있는 줄 아는데 28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장 31절. 자, 시작. 가르치는 누가요? 위에 30절에 주어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맺음이 굉장히 그냥 오픈 엔딩, 그러니까 열린 결말. 막 지금도 전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읽으면 아직도 계속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가는 듯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닫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 지금도 바울이 살아서 막 복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이 이 실제 역사로 따져보면 바울이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연도는 AD 한 62년에서 64년 사이예요. 바울이 2년 동안 이태라고 되어 있죠. 2년입니다. 오온 이태를. 2년 동안 감금 상태, 가택 연금 상태, 자유롭게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있다가 풀려나요. 풀려나서 잠시 아시아 소아시아로 왔다가 에베소까지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잡혀서 이제는 갇혀서 죽습니다. 그게 아마 AD 한 66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어찌됐건 사도행전의 누가는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의 죽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누가는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열린 결말로 끝내야 되니까. 밑에다가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2절. 그러다 바울이 죽었더라. 이렇게 결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누가복음이 어느 시점에 기록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그냥 이걸 객관적으로 증거를 채택을 하게 되면 분명 바울이 살았을 때. 그죠? 요보다 지금 사도행전보다 앞서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뭐 60년대 중후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70년 이후로도 이야기를 하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씁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경고케 하고 기독교적 변증을 하기 위해서도 목적합니다. 복음서를 좀 살펴보죠. 우리가 많이 읽어봤죠. 몇 번. 서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1절 4절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서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 4절에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우리 신약 연구에 굉장한 안목과 틀을 그리고 마치 창문과도 같아요. 이걸 통해서 창문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캐낼 수 있는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신약 성경의 4절입니다. 단지 서문으로 빨리 끝내고 읽어갈 게 아니고 아마 누가복음 전체에서 바로 이 1장 1절에서 4절이 가장 정교한 헬라어가 동원이 돼요. 구조와 단어가. 그래서 이 네 절이 가장 글솜씨가 좋은 구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성에 기초했고 무엇보다도 이 네 절에 역사와 신학과 문학이라고 하는 이 세 지평이 마치 융합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전공을 했는데 1절에서 4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엄청난 이것을 우리에게 준 누가가 고마울 정도로 누가가 이 서문을 밝히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터널 기간이라고 했던 예수님 사후에부터 복음서가 기록되는 이 30년의 역사를 유추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바로 거기 이 네 절이 1세기 초대교회 역사를 쫙 비춰주는 마치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쫙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 네 절만 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술이죠. 자, B, 탄생이야기 1장 5절에서 2장 52절, 2장까지. 이 탄생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형적인 구약 문체들이 여기에 등장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굉장히 유대적이죠. 오티,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러 주제와 모티프들이 마치 이 첫 번째 두 장에 누가가 구약 성경 66권, 39권을 다 여기에 붓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보시면 구약의 역사를 이 두 장에 함축해버려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Holiness Code라고 나와있죠. 구약의 거룩 코드예요. 거룩성의 코드인데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금식, 기도, 기다리고, 신실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막 거기에 이제 구약의 아주 그 단골 주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못 낳아요? 야곱의 레아와 라헬. 그죠? 레아는 많이 낳는데 라헬은 못 낳잖아요. 그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불임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 거죠. 불임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런 코드들이 이 1, 2장에 다 부어지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람은 그 두 이 부부는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되고 준비된 제사장 집안 거룩한 자손들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부부는 아닙니다. 둘 다 또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고요. 세례 요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은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기로 아버지가 이 아이는 그렇게 키우기로 작정하죠. 그건 누구냐면 나시린 서약이에요. 구별된 자입니다. 1, 2장에 거룩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주제가 가득 차 있으면서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 예수가 누구냐면 다윗의 언약을 가져오는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다. 이걸 지금 1, 2장에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 구약 전체 역사를 함축하고 있어요. C를 볼까요? 사역 준비 3장 1절에서 4장 13절.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들이 나오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주의 길을 평탄케 미리 준비하는 자로 와가지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저 회개하십시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회개의 내용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필요로 했어요. 그 합당한 열매는 뭐였냐면 많은 무리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만 서로 나누는 삶이고요. 세리들, 세금 걷는 그 사람들은 부과된 것 외에 엑스트라로 과하게 걷지 마라, 양심적으로. 군인들은 자기 받는 것 외에 강압적이고 폭력을 써서 탈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요, 이들은 일상에서의 삶의 도덕적 순결과 거룩성을 요청받는 회개였어요. 이 부분만 보아도 오늘날 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회개했대요. 주님 앞에 회개했대요. 그런데 회개한 기도는 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의 삶의 내용이 도덕적 순결, 도덕적 정결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요. 나의 도덕적 성결,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고 속이면 안 돼요. 반드시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낼 거 세금 내야 되고요. 여기까지 도덕적 순결까지 세례 요한이 요구하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런 자들이. 자,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죠.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가 굉장히 큰 단락이죠. 여기에서 이제 마가도 많이 인용하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대중적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가 하신 일에 놀라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누가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누가가 인용해요. 자기 복음서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이 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 하여 거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죠. 거기 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그저 예수님 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이사야서 61장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그들의 실제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특별히 관심 갖는 부분이에요. 마태 마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관심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부각되지 않아요. 누가가 부각되어서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하고 억눌리고 이렇게 탄압받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궁극적으로 죄에 억눌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구원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 기적, 이 모든 사역을 지금 갈릴리 이 단락에서 행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시고 대답하신 것이 7장 22절인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인데 이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 너희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듣고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군요. 확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들어가는 성경을 거기에 돼 있죠. 이게 9장 5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까지 딱 잘라서 이 전을 갈릴리 사역,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다가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1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름 붙이기로 여행서사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일어난 일들의 기록. 여기 안에서 누가의 특수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대개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잔치, 큰 잔치 비유, 그다음에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의 비유, 나사로의 비유, 과부와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누가만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략 내용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재물 다 쌓았는데 그날 밤 네 영혼을 찾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이 비유들을 하나하나 쫙 보면은 공통된 주제가 나와요. 어떤 주제입니까? 이거 마치면 제가 라떼 한 잔 사드릴게요. 공통된 주제. 그러니까 약한 자. 근데 다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그냥 그 속이 후련해지는 듯한 이 이야기들의 공통된 주제. 라떼는 물 건너갔고요. 반전입니다. 반전. 반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마리아인이었어? 이런 거고요.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고 잔치,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의 비유. 전부 다 이것들은 깜짝 놀라게 하는 비유. 나사로의 비유. 부자, 나사로가 거지가 천국에서 갔단 말이야. 부자는 지옥 가고. 그 하찮게 여겼던 과부가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야. 들어줬단 말이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마땅히 바리새인처럼 해야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존경받고. 저 천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야. 오히려. 이런 전부 다 반전을 주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의 인생과 운명이 역전되는가. 여기에 누가는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절정은 세리장 삭개오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천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멸시천대받는 사람이 세리들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누구예요? 그 세리 중에 짱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의 집에 네가 구원,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 오늘.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운명의 전환.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던 그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확정을 받는 오늘 구원을 얻는. 대단한 반전이죠. 이런 얘기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24장 끝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거절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일전에 또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보았지만 거기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망가진 유대교, 그 다음 제 기능을 멈춰버린 성전, 유대교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결과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거절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죠. 누가가 그리는 고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대교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종교적 배타성,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벽 같은 울타리,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배타성은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하고 또 지금 자기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회개했을 때 구원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진정한 배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 대장이 이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죄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완성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24장 쪽에 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제자들이 상실감에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인지 모르고 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소동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무너져버린 예수, 그가 절망이고 상실감을 안겨주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살아났다, 그리고 먹을 걸 주고 떠났는데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이라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도 반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 짓죠. 그때 승천 이야기는 다음 후속편인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이 포석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승천 이야기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가가 그리는 예수님은 만백성의 구주, 특별히 가난하고 억눌린 모든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서 53장의 모습,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 누가복음의 신학적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 1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선교. 예,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선교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누가복음 1장 2장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누가복음이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누가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뭐냐면 교회의 역사죠. 바로 이것이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개념이에요. 어디에 뿌리를 둡니까? 그냥 혼자 그 근거가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히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근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라고 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 얻는 장면이 나와요. 고백이. 그 다음에 시므온의 찬양에서도 보면은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2장 30절, 32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영광에. 거기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보았고 그 다음에 만민 앞에 예비했는데 이것이 이방인으로 비추는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게 지금 시므온의 그 고백입니다. 아이를 안고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세례 요한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어디만 지금 위주로 다뤘어요? 유대인들 구원. 그런데 지금 누가는 아예 애초부터 이방인의 마음을 두고,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로마까지 점령한지를 목격자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막 그 모든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칭찬했고요. 마태복음에도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건 나오는데, 공간복음 모두 마가, 마태 다 나오는데 누가만이 이 70인 파송을 특별히 더해요.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에 세계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복음과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의 이 배타성은 당시 굉장히 탄탄했는데 그 종교적 배타성을 예수님이 넘어서는 그 사역들을 해가죠. 먼저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여자. 마리아 외에도 누가복음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엘리사벳이 있고 안나라고 하는 안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부모가 데리고 왔을 때 시므온이 안고 찬양하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홀로 과부가 되어서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10대 중반에 티네이저 때 결혼을 하기 때문에 7년 살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대략 한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서 그의 나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만 머물면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바로 그 여인도 주의 구원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과부, 여인,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마리아, 마르다, 부모 없이 오빠랑 함께 사는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1차 대상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역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자처하셨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강조되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마리아의 태도. 복음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반드시 유다가,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이 유대 공동체가 땅끝을 넘어가려면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넘어가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최고의 장애물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 취급 안 했던 그들을 형제요, 한 공동체로 받아야 되는 이거 못하면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갈 수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누가가 보는 건 뭡니까?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넘어섰던 결과론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태도를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를 가는데 복음 전에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불을 내려서 지금 저 사마리아 다 태워버리십시다. 이래서 혼나죠, 예수님한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그 돕는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고, 또 하나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다 돌아갔다가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러죠.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인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요? 철저하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이 천대, 멸시받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단지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자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그런 약자들에게 생명과 같이 가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주도적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누가가 그려주는 역사가 1장에서 3장까지, 그러니까 3장에는 왜 3장을 포함시켰냐면, 3장에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이 세례 요한은 사실 구약의 인물입니다. 거기서 구약 역사가 끝나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까지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등장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 세 가지 역사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구분하냐면 주도성의 주도적인 면에서 구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장 3장 다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주도적인 역사였고, 예수님의 누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역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누가행전에 압축되어 나오는 것으로 누가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하나만 확인하고 우리 넘어가죠. 누가복음 3장 20절 하나 펴보십시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시죠. 세례요한 앞으로 오실 때 둘 사이,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이에 서로 막 대화가 주고받은, 그죠? 나는 당신의 뭐 신들매도, 이 끈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다, 나한테 세례 주라. 아닙니다. 아, 주라니까? 우리 둘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막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데요. 누가를 보면, 누가는 철저하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구별합니다. 그 두 사람을 한 이미지 안에 넣지 않아요. 그 증거로 20절을 읽어볼까요? 3장 20절. 자,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지금 요한이 어디로 가버려요? 옥으로, 감옥에 가버리고, 그 다음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림.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 언급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감옥에 그냥 가둬버린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대화하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와 새 역사를 구분하는, 이스라엘과 예수의 사역을 구별하는 세례 요한의 장면. 그리고 아까쯤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감옥에 세례 요한은 갇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지 대면하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 속에 보면 철저히 구분하여. 그 구분은 다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구분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굉장히 이 기독교적 배타성, 제가 오늘 굉장히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 기독교적인 기독교가 가진 이 종교적인 배타성을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종교적 배타성. 한 가지는 꼭 필요한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위험한 겁니다. 필요하다고 했을 때 종교적 배타성이 왜 필요하냐면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가면 베드로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이렇게 아주 칼로 무배듯이 정확하게 오직 예수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그 외에는 영생 얻을 길이 없다. 정확하게 이건 대단한 배타성이죠. 오직 예수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가 각광받고 주목받는 시대입니까? 어떤 단어가? 포용, 관용, 인정, 허용. 이것은 배타성과 반대되는 단어들입니다. 왜 교회가 욕먹죠? 기독교가? 자꾸 거절하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 못하는 속 좁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종교적 배타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허물어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역사,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가? 그들이 유대인 구원받은 이 진리로 구원받은 그 사실들을 포기하면서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꽉 붙들고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고 있는 그 이미지. 그러나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 거기에 대해서 자꾸 포기하라 그래요. 아니면 타협하라 그러고 조금 양보하라 그럽니다. 예수 아니어도 되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종교적 배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험성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때로는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마땅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품어야 되고 그 품는 일에 내 목숨을 내어놔야 되면 놔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내 목숨은 내놓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과 특권만을 내세우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특권의식. 하나님이 복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복주셔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런 특권의식들이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을 복음으로 살린다고 하는 열망으로는 모든 걸 쏟아붓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기 포기와 섬김도 가능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마치 과부의 두 렙돈에서 강조하듯이 과부의 가산을 다 뭐했어요? 삼켜버린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어떤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은 그냥 껍데기뿐인 그런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교적 배타성에 대한 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세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유대교는 그들의 배타성으로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을 구별했고, 그때 예수님이 기독교적 배타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신 배타성은 누구든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그 포용력, 원수를 품고 죄인을 품고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어우르며 식탁에서 교제하고 나누더라도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왜 세상과 타협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누가 행전의 주제인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야 교회가 이제 살아남을 것 같은 위기의식 속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그 따옴표로 된 그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행전이 무엇을 증언하는가? 시작.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도 능히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고 믿음 없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거 해도 살지 않고 죽습니다. 그거 안 해도 죽지 않고 삽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 누가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누가는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역사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결과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여러분 신앙에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반전이 있었는지 역전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예수가 들어왔는데도 그런 역전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했던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 이런 역전 아니고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인생이 이제는 예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역전, 반전.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포기 못한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으로 누가복음이 여러분의 오늘에 읽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큰 능력이며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또 거룩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울타리, 담장들, 진리 포기하지 않고 넘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현실들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의 그 끝을 이은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믿는 확신 속에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